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역사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무엇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아니다, 또 이런 것은 아니다가 확인되는 역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금세 분열왕국으로 갈라져서 막을 내리게 되고 맙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을 경험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어떤 제국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전성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사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배교하고 말을 듣지 않자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셨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과부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사람입니다. 정말 집안으로 보자면 미천한 사람.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거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반으로 무엇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떼어주셨다라는 말 외에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달리 설명할 이유를 찾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분리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은 다윗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지 못한 그 솔로몬 때의 그 불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심판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라가 분열이 되어 열지파나 여로보암에게로 속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의 기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였습니다. 이전까지 입지전적으로 솔로몬의 눈에 띄어 발탁이 되고 과부의 아들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사실이지만 나라를 무려 열 지파나 분리돼서 그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기회라는 것은 11장에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는데요. 3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굉장한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궁을 짓고 백향목 궁 안에 평안히 살게 된 때 하나님의 그 성소가 아직도 여전히 장막에 거하는 것을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랬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뭘 해서 내가 너에게 뭘 갚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로 인하여 긍휼과 은혜를 매번 값없이 받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은혜를 받아라. 너는 은혜를 받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사건이죠.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될 그 왕권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선언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다윗을 위하여 내가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내 종 다윗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했듯이 그렇게 나를 따르면 나를 귀히 여기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언약하셨던 그 내용으로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기회, 은혜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로부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주시며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하나님을 귀히 여길 것, 그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었습니다만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그 조건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건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드는 자, 하나님을 조작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배교하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치세에 관한 그 열왕기의 기록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가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사사롭게 제단을 세워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명령한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누구나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여로보암식의 종교개혁, 개악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12장 25절부터 33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베델에 지은 제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찾아와 베델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 베델 제단과 여로보암을 향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온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아가고 있을 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깨어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그리고 또 그 베델에 쌓은 그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제도를 향하여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그 설예를 또 그 심판의 확정된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병든 사건,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아내를 변장하여 보낸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선포되고 그 심판의 내용이 다만 여로보암의 집안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까지 확장되어 적용되는가가 이 14장을 통해서 14장 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7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으러 갔을 때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선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들자 그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변장하여 선지자 아히야에게로 보냅니다. 제1차적인 목적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은혜로운 그 말씀을 들어서 은혜로운 신탁을 받아내서 그 자기 아들이 낫게 하고자 하는 것에 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였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아마 아비야라는 그 아들이 왕위를 이을 적자였던 것으로 장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되면 혹시 죽는다라는 신탁을 받게 되면 왕위 계승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왕위 계승을 잘 해야 하는가를 그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난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처음 여로보암이 아직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 그를 찾아와 그가 이스라엘 열 나라의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마 신통한 선지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영험 있는 선지자, 신통한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이가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호의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의 어떤 주술적인 능력으로 자기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통한 선지자를 찾았을 것인데 자기가 아는 신통한 선지자 누가 있겠습니까? 두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베델 제단에서 만났던 그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뻗쳤을 때 그 손이 말랐잖아요.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잖아요. 그 마른 손을 치유해줬던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면서도 자기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선지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를 고쳐준 경험이 있었던 그 선지자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 텐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가장 영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지자. 나에게 처음 옷을 찢어주면서 열 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아히야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히야가 겉옷을 찢어서 열 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조건절이 붙은 말씀들을 주었거든요. 네가 만약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한다면 네 나라를 길게 오래도록 또 내 왕조를 탄탄하게 다윗 왕가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셨던 것 같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 이제 종교를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도입한 장본인으로서 그 아히야를 있는 그대로 만나기 두렵고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는 대신에 자기 아내를 보내고 그 아내마저 여로보암의 아내, 여로보암 왕의 아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장을 시켜서 아이야 선지자를 눈속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14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미 확인되듯이 하나님은 그 함부로 속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4절과 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실로로 향하는데 변장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아히야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변장을 하지 않아도 아히야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굳이 변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로보암 자신이 그냥 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시죠.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내게 와서 나의 뜻을 묻고 있다.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눈이 멀었는데 변장을 다 했는데 자기를 미처 소개하기도 전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속일 수 없구나, 꿰뚫어 보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낸 목적은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어떤 여로보암의 잘못된 행태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통치 내내 여로보암이 보인 그 일관된 행태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조종되거나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서 매우 고상하고 율법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조종하고 제어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인간의 어떤 뿌리 깊은 경향이 솔로몬에게도 있음을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눈 바가 있죠. 여로보암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는 것이죠. 새로운 종교라고 해서 여호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아마 여로보암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종교를 도입했다기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조금 왜곡하고 비틀어서 자기가 편한 어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정치적으로 만약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정당한 성전으로 인정하고 자기 땅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어떠한 성전도 짓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고대 세계 속에서 그 스스로 유다 왕국의 속국임을 자처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고대 세계의 그 정치적인 특성 속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종교의 그 구심점을 내가 갖는 것, 이스라엘 땅에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군사적으로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인 공백을 맞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초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법궤가 이스라엘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송아지,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놓고 그 금송아지의 어떤 대단한 위엄 그리고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풍요와 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시도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분명한 그런 행동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와 설명들도 율법을 어기는 일에 합리성을 부여해 줄 수 없다, 이유를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배교이고 언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섬기려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배신 행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방식으로 제한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양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치세에 관하여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이야기를 제쳐두고 오직 이 문제만을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드는 배교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20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의 치세의 그 마지막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거 그 처음 여로보암을 설교할 때 말씀해 주셨죠. 궁금한 거, 이런 거 궁금하면 다른 책 봐라. 이 책에서는 그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그가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치세가 총 20년인데 오직 세 가지의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세 사건도 모두 여로보암의 어떤 배교 행위,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13장 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모두 얽혀있는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새로운 종교를 도입한 여로보암의 그 행적을 고발한 후에 13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3장 1절을 보세요. 보라 그때 어떤 때 여로보암이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놓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으로 세워준 그때, 배교가 일어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베델 재단과 그 종교와 그 절기 행사를 규탄하셨다, 정죄하셨다, 그리고 그 정죄와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베델에 사는 선지자의 합장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13장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33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정리를 해주고 14장 1절을 보면 또 뭐라 그래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고 있었던 그때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비로소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 아히야를 찾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의 배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치세의 모든 사건을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 배교 사건에 집중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초점이죠. 그로 말미암은 배교와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열왕기서의 어떤 관점이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훼파되고 조상들로부터 약속받은 영원한 유업이라고 믿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축출되어서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강 너머로 흩어져 버린 그 저주의와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적용된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죠.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아수르와 바벨론 신들에게 패하고 망하게 된 것이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왕이 그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에서 돌이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떠나오게 된 것이다.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그 배교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어떤 원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배교와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기로 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위해 그 하나님을 자기 손안에 장악하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배교이고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로보암의 일생을 통해서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들에게 열왕기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모든 그의 업적과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는지는 다른 책 참고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핵심이라고 지금 여호와 열왕기서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우상숭배이고 배교다라고 여로보암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얼만큼 하나님이 그 배교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우도 좀 벗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거 굉장히 순화해서 번역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해라는 표현은 서서 오줌 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서서 오줌 싸는 것들은 그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거름더미 같이, 여기서 말하는 거름더미는 똥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줌 싸는 놈들, 서서 오줌 싸는 놈들 다 내가 똥 치우듯이 치워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수위가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우상숭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고 분노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걸 왜 잘못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상대자가 바람을 폈을 때 나오는 행동과 같은 행동입니다. 결혼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여보 이리 와서 잠깐 앉아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나와 결혼할 때 이런 이런 언약을 맺었지, 언제나 나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깨우쳐주고, 그럴 겨를이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핏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저 같으면 물건도 집어던지고 다 부수고, 핸드폰도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새롭게 그 2년 노예 약정을 다시 맺어야 됐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돌이키고 나를 네 등 뒤에 던져버렸다. 쓰레기도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다르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던져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 내용을 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라 라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 왜 그랬느냐? 너가 벌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이렇게 있다 라고 말하고, 10절부터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는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이전에는 여로보암이 너로 등장을 합니다. 너 왜 그랬냐? 왜 너 우상을 섬겼냐? 이렇게 등장을 하고, 10절 이후에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너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 아니라 3인칭으로 표시를 하죠.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왜? 이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판결문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징역 몇 년, 이렇게 구형하는 거거든요. 너는 12절 이하에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아이 살기를 바라느냐?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와 너희 집 전체를 서서 오줌 누는 자를 똥 치우듯이 치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확장되어서 너희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뿌리 뽑혀 강 건너로 흩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죽음은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로보암 집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왜 죽이느냐 하는 것이죠.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결정론에 따라서 아비야도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아비야가 먼저 병으로 죽는 것은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행위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당할 때에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아비야는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 그저 병으로 죽고 또 많은 사람의 조문 속에 애도 속에 죽어 묘실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아무도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이 아비야의 확실한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아비야가 죽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선언되는 모든 그 심판이 확장된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의 본보기로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로서니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 우리를 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실 때 이렇게 답을 내리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은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심판의 결정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악을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시려는 그 일 하십시오. 이방을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실행하십시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이유 없이 그냥 결정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싸잡아 멸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덧붙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아비야 같은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실 때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비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이 시행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강 너머에 흩어져 버린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사회 속에, 우리의 민족 속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민족적인 심판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책임으로 우리에게 책임지어지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이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이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라.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 아비야가 병든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에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나 큰 지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듣다 하다가는 우리 공부는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하고 승진은 언제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늘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 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로보암이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더냐? 그 여로보암의 집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던 아비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장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십시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듯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